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 넷째 교리 1항 2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22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교리, 넷째 교리 1항과 2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1항 타락의 영향.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로 단장해 주셨다. 참으로 전인이 고룩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와 자유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총명에는 눈먼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폐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장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다. 이양 부패 전파.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오늘부터 셋째 교리, 넷째 교리의 주제인 인간의 부패와 회심,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교리, 둘째 교리 이렇게 나누어서 취급을 했는데, 왜 셋째 교리, 넷째 교리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 둘을 합쳐서 취급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도르트 신조는 항론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변증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했는데, 그들이 세 번째 교리를 주장할 때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그런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교리의 주제는 그들이 제기한, 항론파들이 제기한 그들의 세 번째 교리의 주제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힘과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면 된다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거듭남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항론파들이 제기한 네 번째 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리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됐지만 이 네 번째 교리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리와 네 번째 교리를 합쳐가지고 그들의 주장 방식에 대해서 올바로 변증하기 위해서 세 번째 교리를 따로 다루지 않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를 합쳐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셋째, 넷째 교리를 합쳐놓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항의 주제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타락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1항에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취급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대답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의 부패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훼손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을 봐야죠. 원본을 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과 이 책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태로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또 제가 보이는 반응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면 알수록 전적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제공한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의 위험성이 뭐지요? 우리 인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교리와 네 번째 교리를 함께 엮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채소나 풀이나 나무나 각종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장 26절로 들어오면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로 바뀌어서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각종 식물들도 다 피조물이지만 그 존재 방식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학 작품들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인간을 높이는 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만큼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높이는 책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노래하면서 사람의 존재가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일무이한 방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1장 26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서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표현이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특별히 형상과 모양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 군데 볼 건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해서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을 뭐 특별하게 다르게 또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투영한다, 또 무엇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존재를 투영하는 존재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어떤 부분이 하느님을 닮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눈이 있어 보지 못하심이 아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처럼 눈이나 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리켜 흔히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어느 부분에 투영되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육체는 좀 천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으니까 인간의 실존적 삶의 가장 중심적 자손은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목회도 잘못하게 되어져요. 육체를 너무 중시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목회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나타난다기보다 핵심은 영혼이지만 육체까지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 자소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는 빛이 빛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의 1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 자소가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것들의 능력 속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학을 쓴 헤르만 바빙크도 인간의 영혼과 함께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중요시하고 육체를 배격하는 이런 풍토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도 약간은 위험합니다. 금식을 너무 자주 하시면 육체가 약해지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너무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열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약간은 좀 왜곡된 신앙생활의 형태고 우리나라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도 아주 경건했던 분인데 자신의 몸을 너무 확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는 내팽개치고 영혼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분은 적어도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인간의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었다라는 전도서 7장 29절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일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우리를 지어놓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지식과 의로움을 받은 지식과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대로 지식, 의, 거룩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지성이 없는 지식 이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드러났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먼저 드러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활발하게 또 그 다음에 아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막 진술되어 나가다가 아담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장, 2장 넘어가서 바로 3장에서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최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그 모습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적게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진술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사본이죠. 사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셋째 교리, 넷째 교리 1항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로 단장해 주셨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도 함께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도 의로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의 정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속받고 난 다음에 지나간 일을 부끄러워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나간 때 그 참 삶이 내가 얼마나 참 잘못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긍정적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의 정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의 정서는 아담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는 불순한 생각이 언뜻언뜻 솟아나고 때로 여러분들이나 저도 경험하듯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정말 핵에 망치간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내어놓기 정말 곤란한 그런 이상한 스토리들을 내가 막 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순수한 상태에서 인간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였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뭐 사과든 배든 무화과든 그것만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우리 중이나 아마 없겠죠. 선악과 금지 명령은 단순히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 왜 먹었느냐 따지는 그런 식의 금령이 아닙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은 피조물의 순종과 순수함을 시험하는 금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인간이 피조물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견지할 그런 뜻이 있는지, 창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 의미를 선악과 금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을 내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디어나 다른 어떤 제3의 존재가 주는 것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악과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처럼 가장 옳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지요. 가장 옳고 선한 것을 가지고 가장 나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을 가장 편협하고 가장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무엇이 매력이 있습니까? 늘씬한 여자들의 몸매가 매력이 있나요? 그 배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그렇게 침 흘리면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결국 어떻게 죽어가고 결국 그런 방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서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게 만드는지를 알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따먹었고 결국 마음과 의지와 뜻이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밝았던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이 왜 망가집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시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정말 인생이 해야 될 그 일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사도 바울이 진술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었는데 그 증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는 인정하는데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 가운데 있어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추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모르세요? 여러분들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직한 거예요. 제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 어떻게 핍박합니까? 저를 뭐 때립니까? 아니 무슨 모함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어렵게 합니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도 이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를 모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총명의 어두워짐이 모든 사실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곡해하고 정말 그 마음에 참된 의도와 생각 몰라주고 그래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인데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스포츠 채널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밤 1시에도 맨유 경기 봐요. 그런데 성경은 24시간 지나도 한 장 안 읽습니다. 그 식욕이 없는 거지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왕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갖는 것이 불편하니까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죄의식을 무디게 만드는 이런 일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영혼이 불편하니까 자기의 이런 그 상태를 의도적으로 마취를 시켜가지고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와 삶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냐.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모종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박멸하라고 하는 인간의 작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이성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복음을 받아듣지 그렇지 아니하는 한 뭐 목적론적 논정, 우주론적 논정 뭐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 이러면서 이성적으로 막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에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구속받은 신자에게 국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이나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가? 타락한 인간이기에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가 최초 지음을 받았을 때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인간화되어가는 이런 시대에도 인간들이 행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면에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뭐 제3세계에서 문명인으로 어디 다리 밑에서 능마주의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영혼을 깔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은 매우 온건하고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반말 툭툭하고 뭐 이따위로 뭐 하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물건값을 막 깎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현상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손하게 꼭 말을 높이시고 그리고 함부로 음식값 그렇게 막 그렇게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에서 타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자유의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전적 부패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중세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과된 은사인 은혜는 상실했지만 자연적인 부분에서 타락하지 않은 요소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존재가 바로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이성적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셔도 이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성적인 기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게 주셨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성과 지성의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이성 하나만 가지고 봐라,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 이성을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마귀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다고 해서 아주 이성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전적인 타락의 내용 안에 두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두게 되고 이성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전적인 은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요해도 반주만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구속받고 난 다음에도 인간의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언제든지 내가 죄 유혹에 빠질지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전적 부패 교리를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학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한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중립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재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쪽부터 오류 반박이 나타나지요. 오류는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 학론파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논박이 나타나는데요. 29페이지 오류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영적 은사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의지 자체는 부패했을 수 없고 다만 총명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 때문에 의지가 방해를 받았을 뿐이다. 만약 이 방해들이 사라지면 총명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가 사라지면 그런 말이죠. 의지는 타고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의지 자체가 그 앞에 보이는 모든 선한 것들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가능성은 인류가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의 주체는 누구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성경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학자들은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이해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유전 방식으로 인간의 부패가 증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5절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그 말씀 뿐만 아니라 욥기에 나타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솔로몬은 성전 낙선식을 거행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사오며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부패했고 다 유전의 방식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에 영국의 수도승이었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주장과 똑같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맞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죄인이 되느냐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인간의 유전 방식으로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라고 봤는데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아담의 실패는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이 죄인이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모범을 봤기 때문이다. 잘못된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타락할 때 다른 후손들에게는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고 자기 혼자 타락했다는 거죠. 자기 혼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의 방식이 아닌 본받음의 방식으로 전이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 본질적인 죄악이라는 없고 허물 없이 태어나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주장을 한 분이 계신데요. 성서유니온을 창설한 윤종화 총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경건한 분이고 QT를 한국에 제일 먼저 도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잘 봐야 됩니다. 앞을만 보면 안 되고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매우 위험한 주장이죠. 그래서 교재 28페이지를 또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1번을 한번 더 보시면 오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당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로는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원죄 자체로는 정죄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범죄의 근원을 원죄로 보잖아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죄된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 원죄 자체는 그렇게 온 인류를 정죄할 만한 심각한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났죠. 4세기 때 수도승이었으니까. 그런데 옷만 바꿔 입었지 이 시대에도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현대 기독교 심리학 안에도 그렇고 세상 심리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이 왜 고통고름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지 않죠. 뭐 때문에요? 잘못된 환경 때문에. 어부다부지 밑에서 자라서 그래. 너무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르겠죠. 펠라기우스 주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어. 근데 왜 아담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나도 겪어야 돼. 왜 우리도 정죄받아야 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지한 질문인지 몰라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그림자 안에 다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 아직 모르십니까? 현대사회와 경제 정치 구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됩니까? 경제 불평등의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상복지하자. 요즘에 다 맞벌이하니까 아이들 맡아 키우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어린이집이 완전히 그냥 뭐 벌통이 됐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한 생명 죽는 것, 이익이 우선인 것입니다. 보호장구 착용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업시키다가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다 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의 모습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 잘못된 부품들 도장 꽝꽝 찍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뿐만 아닙니다.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인물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런 분들 중에 타락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깊이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펠라게 수주자들이 잘못된 모본을 봐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럼 잘못된 모본은 어디서 왔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장, 2장에서 이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어딘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함을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고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내 할 것, 내 마음껏 내가 정말 구제하고 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늘 모자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시면 1절과 다른 표현이 나타나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3절에 돌아가지고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왜 그렇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벌써 여러분들 알아챘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향했고 셋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와 셋의 탄생 사이에 어떤 상관이 끼어들어 있죠? 아담의 타락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셋은 타락한 자기의 모습, 그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셋을 낳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되겠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허술하게 그냥 느슨하게 이야기 책 쓰듯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복수 단수 하나도 아주 철저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아담의 이 죄의 성향을 경건한 아들이었던 셋에게도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해서 결국 다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했다. 그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근거로 도르트 신학자가 셋째 넷째 교리 2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 도르트 신학자가 잘 진술을 한 것입니다. 죄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은 났어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되기로 작정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전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부모, 즉 아담이 타락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저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의 죄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원리를 이해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눈으로 금지된 과실을 보았고 아담의 손으로 금지된 과실을 땄으며 아담의 입으로 금지된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눈, 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눈으로, 아담의 손으로, 아담의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온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아담의 후손에게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요즘에는 만년필을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잉크도 사지 않죠? 잉크를 이 컵에 딱 떨어뜨리시면 어떻게 되죠? 전체 물이 잉크색으로 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소 참 어렵고 힘든 이 부정적 교리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바꿔주셨는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귀한 교리를 우리에게 전통으로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인간의 죄성이 유전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인식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소유하는 방식 이외에 우리가 다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굴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참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속받고 난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죄 죽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져서 참으로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성화에 대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더 같아지려고 하는 그 갈망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하여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